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그와 같은 유대인들처럼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대상이 누구였는가 하면 이방인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이상하게 여겨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고 율법 안에 살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참으로 성전을 통하여 제사장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들은 스스로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의 신앙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올바른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을 향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촉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옛날에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날에도 신약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이렇게 많이 경고하고 교훈해주고 있는 그 말씀들을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할 때에 우리도 마땅히 내가 참된 바른 신앙 안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자주자주 더 많이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살펴보아야 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는 없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배운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점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그들 안에 수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를 세우지 말라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 위에 자신의 신앙을 세우다가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해 주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의 그 집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그것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참으로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있고 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항상 내가 정말 그리스도 위에 내 자신의 신앙을 세워가고 있는지를 항상 생각해보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참된 구원 얻는 믿음을 얻은 자라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아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그런 마음과 신앙과 삶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보는 것은 절대로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구원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나의 삶에 그것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고쳐나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5장 말씀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에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아마도 언제부터 38년을 누워있는지 알 수 없지만 태어나면서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이가 38이라고 할 때에 병자로 38, 38세를 살았다는 것은 그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리고 괴로운 삶이었는지 여러분 우리는 헤아려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그만 사고로 우리 몸이 불편해지고 그리고 또 병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누워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도 병원에 입원한 적이 한 두어 번 있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수술을 하고 누워있을 때에 참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이 병상에 누워있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약하게 만들고 자신의 삶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정말 연약한 자이고 이렇게 누워있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불행스럽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잠시 동안 그렇게 병상에 누워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약해지고 슬퍼지는데 38년을 이렇게 누워있고 일어나지 못하는 병자로 삶을 살고 있는 이 사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자신의 병상을 들고 걷고 뛰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거기에는 모든 사람이 이것을 놀라워하면서 기뻐해야 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쳤다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성전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그 성전 안에 있는 그런 종교인들이었다. 종교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그런데 참 이 사람이 그 병에서 놓인 것을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지었다고 예수님을 고소하는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마음속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일찍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지자와 율법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선지자들의 강령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율법이 가르치는 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성전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정말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자기 자기가 하나님께 대하여 가장 열심히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인들이었을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곧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정말 아주 소중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구주로 믿고 있다면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백만 마디의 말을 하고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일을 하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공허한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오는 결과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아주 고통 가운데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들을 고소하였고, 예수님이 왜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지, 유대인들은 좀처럼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말하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요한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유대인들이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지만 이어서 그들을 화나게 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만들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하신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참된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에 대해서 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신앙이 잘못된 것인지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고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지적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3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하는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은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너희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과연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는 그런 태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외우고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율법의 교훈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이 성경이 정말 무엇을 자신들에게 가르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지만 자신들의 신앙의 터를 잘못 세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잘못된 터는 그들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기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 교훈을 아주 피상적으로만 그들은 대하고 있었지 성경을 깊이 있게 자신들의 삶에서 마음을 다해서 이해하고 적용하는 그런 삶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그 무한한 보화 앞에서 한 발짝만 들여놓고 그 안에 자신의 몸을 다 담그지 않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는 성경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지 주님께서는 그들이 정말 율법을 지킬 때에 그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 그 상추잎까지 세워서 십일조를 바치려고 하는 그런 열심을 했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성경에 대한 태도는 무엇인가 하면 이 성경을 통하여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고 자기의 마음을 비추어보고 하나님 옆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이 율법을 외적으로만 자신의 행위의 수준으로 낮추어서 그것을 자기가 부지런히 열심히 지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의롭게 여기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피상적인 생각으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잘못된 생각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그들은 자신이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그것에 도달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면 할수록 그것이 자신의 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십일조를 철저히 지키는 것, 그래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철저히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지키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십일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아시고 나를 의롭게 여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만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성경을 올바로 읽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엄중하신 그 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더러움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우 피상적으로 성경을 읽었고 성경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들은 인간적인 행위의 수준에서 자기의 노력으로 그것을 지키면 그것이 자신의 의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의롭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나은가 하는 것이 그들의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자기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피상적이었고 그리고 자기의 의로 가득 찬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성경을 읽고 연구하기는 하지만 그들은 잘못된 틀을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의에 도달할 수 없는 타락하고 더럽고 부패한 자기 자신의 그 본성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 앞에서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도무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교만하고 무지한 바탕 위에 자신의 신앙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가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 의에 빠져서 교만한 마음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들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혹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의 내면을, 자신의 모든 삶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생각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율법의 말씀을 자신의 의의 근거로 삼았지, 그 율법이 자신을 정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자기의 백성으로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망상에 사로잡혀버렸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면서도 영생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유대인들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바르게 읽지 못하였고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지만 그 안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펴보는 데 실패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지, 왜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행위를 싫어하고 미워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지만 우리 자신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상 자신들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들은 우리가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길로 갈 것인지, 여러분, 참으로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과 자세는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자체가 우리의 의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신학에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카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들은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그 말씀을 끊임없이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의로워질 것이다 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면서 어떻게 나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를 정직한 마음으로 읽고 그 성경을 하나하나 그들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이 과연 진리의 말씀인지 자신의 영혼이 깨닫게 되기까지 그들은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성경을 상고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결코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지 않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하게 되었고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들의 죄가 어떤 것인지를 그들이 마음으로 양심으로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서 자신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 그들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하셨는지를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이야기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삼으시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그들이 눈을 뜨고 마음으로 깨달아하는 그런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그렇게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도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성경을 그렇게 부지런히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부지런히 읽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의 경험이나 또 제 주위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지 않는 사람이 신앙의 구원의 확신에 도달하고 신앙이 성장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주신 유일한 생명의 양식이 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주위에 그 어디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의 길을 간구하는 대신에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구원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다라는 그와 같은 엉뚱한 신앙의 터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거기에 자신들의 신앙을 세워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그의 말씀을 통하여 이적을 통하여 끊임없이 증언해 주실 때에도 그들은 거기에 눈을 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신의 영혼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잘못된 틀을 닦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참으로 우리들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도무지 생각할 수 없고 발견할 수 없는 이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자기의 아들을 통하여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가 기쁨으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에서 불가능하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를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그와 같은 절박한 우리 인간의 상태를 깨닫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성도들이 성경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유대인들의 실패를 지적하면서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그들은 멸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거기에 다른 터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교회에 있고 그리고 아무리 많은 성경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다른 터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가 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터를 세우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꿈에서 흰옷을 입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구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불을 받았고 자신이 방언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했다고 구원 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그렇게 사도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성경에서 그런 우리의 체험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로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의 구주가 되게 하셨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참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의 구원하는 역사가 우리 모든 영혼들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잘못 세웠던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의 터를 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우리 주님을 믿지 않고 대적한 그 이유가 있는데 그들이 잘못된 터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에 우리 주님을 대적하게 되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에 자기의 신앙의 그 기초를 세운 사람들은 입으로는 많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학적인 아주 어려운 것들도 이해하고 그것을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징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책망할 때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오지 않는 그것은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연구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신에 의해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자들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본능처럼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놀랍게도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바울도 한때는 유대인처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그가 다메섹을 향하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가 대적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자신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을 때에 이 사울은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리는 이 목수 예수가 어떻게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에게 나타나실 수가 있는가? 그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금을 전폐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나니아가 와서 그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구원의 구주가 되시는지를 그에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조그만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사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사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간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 아라비아에서 3년간의 생활을 마치고 그가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그는 즉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유대인들 앞에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이 그의 삶에 어떤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참으로 모든 선지자들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그는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기도의 시간을 보냈을 것이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지자들에게 예언한 이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의 과정을 분명히 겪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도들의 증언에 대하여서 기꺼이 동의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만난 그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이 십자가가 바로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장소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타락한 인간의 심령이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것을 그가 자신의 마음을 통하여서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이와 같은 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정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우리의 심령이 죄로부터 정결케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받아들여졌다는 이 사실이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기쁨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변화된 심령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라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아는 자들은 변화된 심령으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신앙을 가진 자들은 정말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의 터 위에 자기의 구원의 고백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무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율법을 열심히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했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의무감에서 나온 것이지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병에서 고쳐주셨을 때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이적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깨닫고 정말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어야 했을 터인데 그들은 도리어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리스도를 그들이 미워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살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봉사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기도를 합니다. 자선행위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그냥 단순한 의무감이나 체면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하고 있는 일인지 여러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려고 나설 때에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집을 났습니까? 의무감으로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났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몸을 씻고 단정한 옷을 입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이 시간이 우리의 마음을 떨리게 만들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영적인 일들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는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기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아주 특별한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드릴 때에도 우리는 결코 눈을 감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나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정결케 되어서 우리 주님과 영적인 교통을 이룰 수 있기를 진심으로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주일에 나와서 예배 찬송을 하는데 저는 가끔 제 마음 가운데 힘든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힘듭니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동기로 이 예배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리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참으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리의 삶에 많은 방해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그런 것들과 싸우고 그와 같은 산만하고 일상적이고 육신적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별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모든 일에 기쁨으로 진정한 순종으로 행하지 않는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시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나는 나의 신앙의 터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자기 교만의 깊은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성경은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결코 추상적이고 공허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의 불꽃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온몸을 불타오르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터 위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고 낙심하여서 그들이 갈릴리에 내려가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 왜 여기 있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제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그를 닥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으로 진정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며 우리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